고린도전서 35번 메시지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들 2 4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생각건대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확신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 말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영 안에서 말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오순절파 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행은 신약의 원칙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진지하게 말하고 있지만 또한 아주 친근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을 꾸짖고 가르치며 바로잡으며 조절하고 징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매우 친밀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생각건대 라는 말을 삽입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말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내가 생각건대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신약의 원칙이 성육신의 원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혼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라는 말이 이런 원칙을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구절에 있는 그 말의 삽입을 매우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요. 내가 생각건대 라는 절은 바울이 말했음을 지적합니다. 성육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하나님은 하나였고 바울이 말했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절에 사용된 내가 생각건대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미말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있던 공연의 맨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고대 관습에 의하면 대중들의 오락을 위하여 범죄자들이 맹수로 더불어 싸울 때 범죄자들은 맨 끝에 전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연은 사람들의 오락을 위하여 정죄받은 범죄자들이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미말에 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사람들을 위한 오락물로서 죽이기로 정죄된 가장 천한 범죄자들처럼 맨 끝에 두셨다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유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구경거리로 번역된 단어는 극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상연이나 전람이나 연극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너희는 부여하게 되었고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함으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맨 끝에 두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사실상 왕들로서 다스리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도들을 맨 끝에 두셨다는 바울의 말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를 마치 맹수로 더불어 싸워 죽이기로 작정된 범죄자들처럼 두셨다. 이러한 은유는 사도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들로 다스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오락을 위하여 맹수들과 싸워 죽기로 작정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또한 사람의 시야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는 사람의 시야에서는 그들의 오락을 위한 범죄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운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조롱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야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죽이기로 작정된 범죄자들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신실하다면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맨 끝에 두어져야 하며 우리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고린도전서 4장은 매우 친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꾸짖고 훈계하며 교정하며 심지어 친밀한 방법으로 잘못한 자들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버림으로 기꺼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천연적인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논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들이 어리석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리석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은 지혜롭게 남아있기를 추구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안 약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것에 속한 어떤 강함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그들의 천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남을 주장함으로 강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훌륭한 것을 늘어놓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고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비천했고 멸시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경주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비방을 당했다는 것은 모욕을 당했고 중상모략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훈계와 위안으로 간청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찢기는 동의어입니다.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폐물, 곧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찢기는 둘둘 말아버리는 쓰레기, 곧 폐물을 가리킵니다. 이 두 동의어는 모두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바다에 던지어지거나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에게 던져진 가장 천한 신분에 정죄받은 죄수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가장 천한 죄수로, 더러운 것으로, 찢기로, 불결한 것으로, 폐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나의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도 또한 찢기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성공했으며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의 생애 가운데서 행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나를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최고로 성공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쓰레기로 버려질 자격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나은 아버지. 14절부터 21절은 이 장의 가장 친근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낳은 아버지였음을 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렇다. 나는 찢기요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자녀를 낳은 아버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14절에서의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이 장의 처음 열세 구절을 읽은 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만 그분은 자신을 더러운 것이요 찢기같이 생각한다. 이것은 나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이것들을 쓰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몽학선생, 즉 어린이 보호 감시자를 의미합니다. 스승들, 곧 몽학선생들은 그들의 안내 직분 아래서 아이들에게 설명과 가르침을 주지만 아비들은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낳았으며 거룩한 생명을 그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16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계속합니다. 권면한다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 13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인들을 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왕들이 되지 말고 기꺼이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받는 범죄자들 같이 되라. 철학자들이 되지 말고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라. 과거에 너희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보들이 되었다. 우리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죽기로 판결된 범죄자들 같으며 우리는 찢기와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낳은 아버지이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사란 그가 각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친 바 사도 자신의 처신한 것을 말합니다. 각 처 각 교회라는 표현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데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은 우주적으로 동일한 것이지 이것저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 각 처는 각 교회와 동일하고 각 교회는 각 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에 의하여 고린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지 이 서신을 썼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서신과 함께 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고린도인들을 방문케 했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했음을 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왜 오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일 주님의 뜻이면 속히 고린도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그에게 달린 것이었고 그는 분명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따라 말하는 방법으로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을 삽입하였는데 이것은 주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그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케 하지 않으신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은 교회 생활에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기 원했습니다. 21절은 이 장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의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사도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할 위치와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유의 영이란 성령과 함께 내주하며 연합된 사도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온유의 영은 그리스도의 미덕을 표현하도록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적셔진 영입니다. 21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았습니까? 또는 화가 난 것입니까? 온유한 것입니까? 나는 이 장에서 그가 기쁜 만큼 기쁘지 않았고 온유한 만큼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울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참된 영적인 사람은 온유할 수 있지만 또한 즉시 화낼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사실상 영적인 사람은 심지어 그가 화난 동안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이지 않다면 당신의 화가 가라앉기에는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화는 즉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당신은 화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화가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은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화가 더 빨리 사라질수록 당신은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남편에게 1분도 화낼 수 없고 단지 그에게 온유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영적인 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데 여러 시간이 걸려야 여러분의 남편과 기쁘게 된다면 여러분은 단지 인위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한순간에는 화낼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기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그가 고린도인에게 화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을 향하여 온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둘 다 정확합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남편에게 화날 때 여러분의 화가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다시 말하고 그를 기뻐하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장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장로에 의하여 마음이 상했다면 이러한 마음 상함에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한 사람과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은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참으로 서로 영적일 수 있는가를 모릅니다. 어떤 형제가 마음 상한 것을 회복하는데 여러 날 걸린다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 믿는 이들에게 대하여 별로 기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기쁘지 않음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21절에서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 안에서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가 난 말입니까? 또는 온유한 말입니까? 바울은 실제로 화가 났었고 또한 동시에 온유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화내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영적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또한 진정으로 인간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인간적인 느낌이 결여된 조각품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일수록 우리는 화를 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코 빨리 화를 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이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하여 나는 우리가 더 영적일수록 화를 내게 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일 때 우리는 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결코 화낸 적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십중팔구 여러분은 훌륭한 정치가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수개월을 살면서 나에 의하여 마음 상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으로 다른 이들을 마음 상하게 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에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의 영적인 것이 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혈과 육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화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정치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화를 감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그의 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한면으로 그는 빨리 화나게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그는 그의 화로부터 빨리 돌이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 안에서의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들리십니까? 만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중 아무도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 있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가랴 라고 묻는 것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 같이 보이십니까? 21절은 마치 화난 사람이 쓴 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가령 내가 어떤 형제와 1분간 화를 내고 바로 후에 그와 매우 기뻤다 합시다. 그는 마음이 상할 것이며 영적이지 못한 나를 비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것은 참되지 않은 반면 나의 영적인 것은 참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것에서 화내는 것으로 화내는 데서 온유한 대로 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4장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꾸밈없는 매우 참된과 인간적인 인간성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인간성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말을 거듭거듭 읽는다면, 특히 기도하며 읽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이 매우 영적인 방법으로 말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생명에 충만한 중량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와 같은 어쩌의 말은 완전히 생명이 결핍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은 생명의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영적인 것을 갖기를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이라면 우리는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정치 술수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갖게 될 것이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 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는 종류의 생명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청지기들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은 이 장에서 보여진 종류의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참된 인성을 가진 장로들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결코 실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유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요점은 참된 인성, 즉 꾸밈이 없는 인성을 가진 장로들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인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나 결혼 생활에서나 우리는 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숨기거나 꾸미지 말아야 하며 바울처럼 참된 인성과 진정한 영적인 것을 가져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되어야 하며 또 한면으로 우리는 나은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더러운 것과 찢기가 아니고 또한 나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전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은 아버지, 곧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죽이기로 정죄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쓸모없고 바보 같은 더러운 것과 찌기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러한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멸시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주의 회복에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종교에 의하여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더러운 것이요 찢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명을 공급하고 나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